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들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지구 현지 지도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관광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라고 지시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땅이 아깝다고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심각하게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현지 지도에서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어 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의 이상민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측의 의도라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 북동부에서 쿠르드 반군 철수가 마무리됐다고 미국이 알려왔다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터키와 쿠르드 반군이 합의한 휴전이 어제 종료된 뒤 몇 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쿠르드 반군 측도 시리아 북동부 터키 접경 지역에서 어제 휴전 효력이 끝나기 전에 병력을 모두 철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에서 테러 통로를 없애고 안전지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지난 9일 이 지역 내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터키군 작전이 시작되자 미국이 중재에 나섰고 결국 터키군과 쿠르드 반군은 안전지대 밖으로 반군이 철수한다는 조건으로 5일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와 러시아는 두 나라 군이 안전지대에서 함께 경비활동을 펼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홍콩 입법회가 장기간 계속된 반정부 시위에 빌미를 준 범죄인 인도법을 오늘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 법은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에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이 법에 항의하면서 시작된 시위는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번졌고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넉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캐리남 홍콩 행정장관은 시위가 거세지다 지난 4일 해당 법을 철회할 뜻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홍콩 입법회가 범죄인 인도법을 철회했지만 시위대는 항의 시위를 중단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5개 항 가운데 한 가지만 실현됐다면서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중국 정부가 람 행정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오늘 이 보도가 정치적 소문이라면서 부인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제안한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법안 신속 승인 계획을 어제 부결시켰습니다. 이 방안은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24일까지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브렉시트 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영국 의회가 최근 자국 정부와 EU가 합의한 브렉시트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영국은 합의 없이 EU를 탈퇴해야 합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인준 표결을 최근 시도했지만 야당과 하원의장이 이를 저지했습니다. 그러자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빨리 처리할 계획을 상정했지만 이 노력도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유는 브렉시트 연기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가를 바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어제 증언했습니다.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은 이날 미 하원 비공개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가 민주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부자를 수사하겠다고 발표해야 하면 군사 원조를 받을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테일러 대사 대행은 이런 사실을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로부터 들었다면서 이런 일이 미친 짓이라는 자신의 기존 발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런 내부 고발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지 못한 예전 방식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간 보고서 제출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이 끼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잘못된 일로 규정하고 남측 시설을 드러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압박과 함께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23일 김 위원장이 고성항과 해금강 호텔, 문화회관, 금강산 옥류관 등 남측에서 건설한 시설들을 돌아봤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남측이 세운 이 시설들의 민족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건축 미학적으로 심히 낙후됐으며 자연 경관에 손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됐다며 아버지 김정일 국무위원장 집권 시절 대남 의존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고 지시하며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강산이 마치 남북관계의 상징처럼 돼 있고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돼 있다며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남측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남북 합의의 정신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북한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남측에 줄곧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해왔습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우선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 조건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측이 대북 제재 등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한 대남 압박과 실망감의 표출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와 협력사업의 핵심이라며 이번 결정은 남측이 필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강산이나 아니면 개성공단 재개가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인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양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한국 정부와 관계를 해야 되는 이후로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떡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는 그 떡이 필요 없고 우리는 당신들하고 상관 안 해도 우리 식대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박선임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정은 앞선 북한의 행동들, 즉 한국 정부 비난, 식량 지원 거부, 축구 무관중 경기 등에 이은 일련의 흐름이라며 향후 북한의 새로운 길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이 인내심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시작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백마탄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등을 통한 대남, 대미 압박이란 겁니다.
남북관계를 저하시키는 이런 모션을 취해가지고 한반도 긴장을 좀 조성을 시켜서 한마디로 빨리 이렇게 좀 더 대화의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라가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북한이 우리 쪽에 원했던 게 제재를 그 우회해가지고 북한을 대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내가 이제는 뭐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상황이 좀 악화되면은 이제 남북관계를 이제 완전히 파탄내겠다 이런 위협을 하는 거죠.
고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대미 협상의 결말이 나올 때까지 남한은 종속 변수일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대열에서 한국을 이탈시키려는 압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재개 용의가 있으니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한국이 움직이지 않자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압박이라는 겁니다. 임 교수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자기 말 안 들으면 독자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더 뭐 어려워지겠죠.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요걸 매개로 해서 이제 앞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게 북한이 원하는 것도 뭐 이 부분이고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한편 김정은 대해부의 저자 곽길섭 원코리아 센터 대표는 미국과의 대타협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면서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 차원에서 북한이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하고 이런 긴장을 계속 2017년과 같이 막 계속 하다가 비핵화로 2018년에 넘어온 것 같이 지금도 계속 긴장 수위를 높이는 그게 하나로 지금 금강산 관광을 택하지 않았나.
곽 대표는 또 김 위원장에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벗어나려는 내면 심리가 있다며 아버지와 차별된 정책과 전략으로 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실패한 기존의 방식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스웨덴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북한과 관련해 내놓은 첫 발언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지 못한 예전 방식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The truth is that we can't rely on failed strategies to convince Chairman Kim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
현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선 기존의 실패한 전략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22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선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한 건 지난 5일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언급한 데 이어 나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연말까지 경제 제재를 완화하라고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북한의 압박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경고하고 나온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 think, is saying, to Kim Jong-un.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위협 외교를 추구하는 건 결국 성공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초 폼페오 장관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전 세계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핵무기가 아닌 비핵화야말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최종 목표와 정의, 이에 따른 로드맵을 강조해왔지만 북한은 단계적 합의에 따른 제재 해제에 더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특유의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선된 북중 관계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는 미북 간 기회의 창이 닫힌 듯한 인상을 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과거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ut you know, as often the president's comments are ambiguous and sometimes they are intentionally unclear. And sometimes they're actually simply not.
스나이더 국장은 22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애매모호하고 때로 의도적으로 불확실하며 실제 생각을 반영하지 않는 화법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모색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고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어느 시점에 중대한 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대한 재건은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접근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의미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at he is just going back to his same playbook. And dangling, you know, the prospect of economic prosperity in exchange for making a deal.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질적 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상황을 긍정적으로 조성하려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래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가운데도 계속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스톡홀름 협상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협상을 성사시킬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북한과 추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실무 협상의 실패를 정상회담으로 만회해보겠다거나 연말 이후 한반도의 긴장 고조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실무 협상 재개지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ssuming North Korea continues at the table as they did on the 5th of October, and sit down with Kim Jong-il, sit down with Steve Biegun, and they start.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지난 5일 실무 협상에 나온 것처럼 북측 김명길 대표와 비건 대표의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BD에 대해 논의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다르게 스톡홀름에서 비건 대표가 북한의 일부 제재 완화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많은 양보를 할 협상 상대로 보고 정상회담을 시도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only issue is whether the thing will blow up.
차관보는 북한 이슈와 내년 미국 대선은 맞물려 있다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강행이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동시에 제재로 고통을 받는 만큼 실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그럴 경우 한반도 상황은 양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면 한반도는 2017년에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이전 합의보다 더욱 모호하고 나쁜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ally two extremes. One is that if North Korea does a nuke or missile test or does something else to ratchet up tensions or declares that diplomacy is over.
한편 어렵게 재개된 미북 실무 협상이 실패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론이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중 관계 개선과 최근 대미 비난 공세를 강화한 북한의 움직임은 부정적 신호라며 미북 간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window has been closing. Primarily because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is better.
Yeah.
일전 차관 보도 1년여 사이 발전한 북중 관계를 지적하며 미국이 대북 외교에서 한중일 3국을 적극 개입시키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은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전화와 친서를 통한 직접 소통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소통은 그동안 미북 협상의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처음으로 북한 관련 발언을 하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화통화를 거론했습니다. 취임 당시 자신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봤느냐고 물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전화는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를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이 확인된 전화 통화는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던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대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북한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한국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직통전화 채널인 한라인 개설에 처음 관심이 모아진 시점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주저 말고 언제든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라고 했고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화번호를 준 사실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며칠 후 이번 주 북한과 전화 통화를 할 계획이라며 김정은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줬으며 김정은은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할 수 있고 나도 전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지난 6월 말 김 위원장과의 판문점 정격 회동과 관련해 자신이 트위터로 만남을 제안한 지 10분 만에 김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전임 행정부를 비판하며 나오는 미북 정상 간 소통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항상 일관된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취임 당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한 번이라도 대화해봤느냐고 묻자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고 전했다며 이에 자신은 한번 시도하는 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11번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는 이번 발언과는 상반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 지속되자 벤 로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지난 6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은 결코 김정은과의 만남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 간 직접 소통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서 소통이 대표적인데 두 정상 간 친서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두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적어도 10건에 달합니다. 가장 최근 서한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이 진행되고 북한의 대남 비난이 이어지던 지난 8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무기 실험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김정은으로부터 아주 좋은 편지를 받았다며 그는 한국이 소위 전쟁 게임을 하고 있어 화가 났다. 나도 그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 간 전화 통화와 잇따른 친서 교환에도 불구하고 미북 비핵화 협상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1년 4개월 넘게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출범시킨 미래 국방 타스크포스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들을 평가하고 대비 전략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6개월의 활동기간이 끝나면 국방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미래 국방 타스크포스의 공동의장을 맡게 된 세스 몰튼 민주당 의원은 22일 북한은 미국에 임박한 위협일 뿐 아니라 장기적 도전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North Korea does present a not just an immediat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but a long-term.
몰튼 의원은 이날 VOA에 이전의 행정부들은 북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며 이런 도전 과제들이 국방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태스크포스는 북한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몰튼 의원은 또 현재 진행 중인 미북 대화와 관련해 섣불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몰튼 의원은 태스크포스의 초점은 미국의 경쟁자로 떠오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들을 국방부에 권고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극초음속 여객기, 인공지능, 그리고 생명공학 투자를 늘려 미국의 군사 역량을 뛰어넘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라는 장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는 정보기관뿐 아니라 대형 정보통신 기업들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몰튼 의원은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는 6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국방부에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의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공동의장을 맡게 된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짐 뱅크스 의원입니다.
And at the expiration of the task force, we will publish a report of recommendations. Said,
뱅크스 의원은 태스크포스의 역할에 대해 국방부의 정책을 감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6명으로 구성된 미래 국방 태스크포스는 오는 29일 첫 청문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재개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다시 압박에 나섰다는 건데 특히 북한의 천연자원 교역과 악성 사이버 공격을 겨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대형 법률회사 셔먼 앤 스털링은 21일 발표한 미국의 3분기 제재 관련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이 재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3분기 미국의 주요 제재 대상으로 이란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북한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셔먼 앤 스털링은 미국이 다시 대북 제재와 압박에 나선 이유에 대해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외교관들이 잠재적 합의에 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는 천연자원 교육과 사이버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3분기, 즉 7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 취해진 미 재무부의 조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7월과 8월, 9월에 각각 한 차례씩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최근 움직임과 고위급 관리의 발언 등은 이번 보고서의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은 지난 1일 신설 조직인 사이버보안부를 출범했습니다. 앤 유버거 부장은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창조적인 역량을 보이면서 가상화폐를 통해 정권의 자금을 마련한다며 이에 대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지난주 워싱턴의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은 현재 제재의 엄격한 이행 등 대북 압박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doing our part to try to maintain pressure on Pyongyang through the enforcement of sanctions so that they will come to the table with a particular mindset where they want to be.
북한은 이 같은 제재 압박에 대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제국주의자들의 제재는 만능의 무기가 아니다라는 해설에서 서방은 저들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무턱대고 제재를 가하고 제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제재 책동에 타협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국가를 지켜낼 수 없고 인민의 행복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네팔 정부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와 사업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철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지난달에도 같은 내용의 통보를 전한 바 있습니다. 김카하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팔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과 사업체 9곳에 대해 이달 중 철수를 거듭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일간지 카바루흡에 따르면 프렘 프라사드 루이텔 네팔 산업성 국장은 지난 17일 이 신문에 외교부를 통해 북한 측에 다시 공식적인 강권을 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산업부는 지난달에도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가 만료되는 10월 말까지 노동자들과 사업체를 모두 철수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루이테 국장은 지난 8월 북한 대사관 부대사와 북한인 사업체 운영자들을 불러 8월 15일까지 사업체를 폐쇄하도록 요구했지만 북한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이 10월 31일까지 사업체 철수라는 최후 통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인들이 네팔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는 음식점 6개와 소프트웨어 회사 2개, 그리고 병원 1개입니다. 네팔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금밀수, 돈세탁 등의 중계지로 알려졌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가 올 6월과 7월 네팔을 잇따라 방문해 정부 당국자들을 만난 뒤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은 비자 만료 이후에도 불법 체류하며 노동 행위를 하다 적발된 북한 노동자 14명에 대한 비자 연장 로비를 벌였지만 네팔 경찰과 이민국은 불법 체류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각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 하는 시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 나라는 이미 송환 조치를 취했지만 많은 나라들이 올해 3월이 시한인 중간 보고서를 아직 유엔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게 요구한 북한 노동자 관련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채택 시점 기준으로 2년 뒤인 올해 12월 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는 것과 3월까지 노동자 송환 현황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두 달 안에 노동자들이 송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노동자 현황에 대한 중간 보고서만을 놓고 본다면 참여도는 매우 저조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는 42개 나라가 제출한 중간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193개 유엔 회원국 숫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중간 보고서를 낸 나라들은 대부분 북한 노동자와 관련이 없는 미국이나 한국, 유럽 등입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활동한 나라만을 집계한다면 10여 개국에 불과합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콩고, 쿠웨이트 등 29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여전히 약 20여 개 나라가 북한 노동자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활동 중인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VOA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제재 대상 북한 회사인 만수대가 새로운 이름인 코르만으로 바꿔 활동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 30여 명이 이 회사에 소속된 상태라고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은 최근 입국하거나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한 채 세네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북한 노동자 입국을 막고 노동 허가증이 없는 노동자를 송환시켜야 하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입니다. 또 최근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흑해 인근의 아파지아 공화국에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돼 활동하는 실태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파지아는 국제법상 조지아 영토의 일부인 자치공화국으로 유엔 회원국이 아닙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아파지아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 노동자 추방과 본국 송환을 요구한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에 편리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당수 북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소수만이 일부 나라에 남아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중간 보고서에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명시한 나라만을 놓고 볼 때 북한으로 되돌아간 해외 노동자는 약 2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자국 내 3만여 명의 노동자 가운데 1만 8,500여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가 얼마나 송환되는지가 노동자 관련 유엔 결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매닝 아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중국 입장에선 북한 노동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t's also sensitive because they've just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ir relationship. 매닝 선임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수감자들과 여성 등 최약계층의 처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마드 부장관은 22일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이날 30개 인권 우선 대상국의 올해 상반기 인권 상황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179위를 기록했고 국제 기독교 탄압 감시단체인 오픈 도어즈로부터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됐으며 세계 노예 지수에서도 1위 국가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계속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대해 완전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국영 매체가 유일하게 허용된 정보의 원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북한에서 일부 분야, 특히 장애인 권리와 소녀들의 교육에서 약간의 진전의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들과 여성, 소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우를 둘러싼 심각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또 올해 5월에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 참여했지만 유엔 인권결의안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역할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아마드 부장관은 지난 2월 열린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Despite some welcome signs on the political track, there has been no improvement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일부 정치적으로 환영할 만한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끝내기 위해 인권 이사회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6월 초 발표한 2018 인권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30개 우선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의 외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은 남북축구 경기를 관전하고 보도할 북한 주민들과 언론의 권리를 위해 더 강력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AFC 클럽 결승전 장소를 중국 상하이로 옮겨 사실상 북한의 개최권을 박탈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19일 VOA에 최근 무관중, 무중계로 열려 논란이 된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2차 예선 남북 경기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북한 당국의 행태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정보 자유에 대한 북한 주민 등 지구촌 주민과 언론의 권리를 강조하며 국제축구연맹 FIFA가 더 강력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IFA needs to speak up about the right of the audience to watch freely this game and to the journalists.
모든 청중이 자유롭게 남북 경기를 관전하고 기자와 매체들은 경기 결과를 자유롭게 전하도록 FIFA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FIFA가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축구장 건설 당시 논란이 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일을 지적하며 이번에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경기로 비난받았던 평양의 남북 축구 경기는 축구공은 더럽히지 않는다는 자신의 조국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의 명언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even remind me the words of a very important Argentinian soccer player who was Maradona, who once said that football does not stain.
남북 축구 경기가 정치와 인권 침해 등 여러 문제로 더럽혀졌으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마라도나는 지난 2001년 은퇴 경기 뒤 축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운동이라며 자신은 여러 실수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축구공은 누구도 더럽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0대0으로 끝난 남북한의 평양 경기는 무관중과 무중계, 무응원 논란뿐 아니라 한국 축구 대표단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지나친 통제와 감시, 북한 선수들의 거친 경기 태도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21일 의원들의 질타와 문화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의 사과가 이어졌고 인터넷 동영상 공유 채널인 유튜브엔 한국뿐 아니라 축구의 본고장인 영국의 축구 팬들이 평양 경기의 재발에 관해 우려하는 인터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영국 팬은 축구는 관중과 팬들을 위해 하는 경기라며 북한의 축구 팬들이 경기장에 못 들어갔다는 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태도를 바꿀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is example shows that North Korea needs to change their attitude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앞서 한국의 대한축구연맹은 남북 경기에 대해 아시아 축구연맹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축구연맹은 21일 이에 대한 입장과 퀸타나 보고관의 발언에 관한 VOA 논평 요청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FIFA 월드컵 예선전이므로 FIFA에 질의해달라고 답했습니다. VOA는 FIFA에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22일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축구연맹이 다음 달 2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연맹 클럽 대항전 결승전 장소를 갑자기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20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4.25 체육단과 레바논 클럽 알 아헤디의 2부 결승전 장소를 상하이로 옮기기로 했다며 상업적 권리 파트너들의 경고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적용되는 제재로 제작과 방송 전송에 어려움이 있다는 상업 권리 파트너들의 문제 제기로 상업과 방송, 미디어, 접근성, 물품 수송 계획 등을 신중히 검토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이 검토했다고 언급한 문제들은 대부분 남북 축구전에서 제기됐던 사안들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장소로 접근의 용이성을 거듭 강조해 아시아 축구연맹이 사실상 북한의 결승전 개최권을 박탈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 축구 경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경기 결과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을 위해 22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독일의 가톨릭 구호단체를 통해 지원됩니다. 한편 유엔은 북한 수재민에 대한 긴급 지원금의 세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을 위해 22만 1,7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18일 독일의 가톨릭계 구호단체인 카리타스 독일에 이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카리타스 독일은 북한 전역의 취약계층에 식량과 의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996년부터 북한을 지원한 독일 카리타스는 북한 내 결핵과 간염병원의 의료기구를 지원하고 병원 인근에 각종 채소를 기를 수 있는 태양열 온실을 지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결핵과 간염 환자들에게 콩, 설탕, 식용유도 지원해 왔습니다. 한편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황해남북도와 함경남도 수재민들을 위해 600만 달러 긴급자금을 투입하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21일 자금의 세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 긴급대응자금에서 할당된 600만 달러 중 250만 달러가 세계식량계획에 전달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 자금으로 태풍 수재민 5살 이하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모, 결핵 환자들에게 식량과 필수 영양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100만 달러로 5살 이하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를 치료하고 임산부, 수유모, 홍수 피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미량 영양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니세프는 또 별도의 100만 달러로 태풍 링링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망을 복원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50만 달러는 식량 농업기구의 추수 후 손실을 줄이는 사업에 지원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의 긴급대응자금은 인도주의 구호가 시급한 나라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유엔은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들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크 로우코크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사무차장은 중앙긴급구호기금 자금은 유엔과 구호단체들이 지원 규모를 신속히 확대해 태풍 피해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링링이 9월 7일 북한의 곡창지대를 강타해 작물에 피해를 입혔다며 현장조사단이 옥수수, 쌀, 밤, 채소가 손상되고 특히 재배된 콩의 60%가 훼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가뭄에 더해 태풍 피해가 발생해 심각하고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 주민 40%가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며 5살 이하 어린이 5명 중 1명이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2006년부터 중앙긴급 구호기금을 통해 북한에 1억 4,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한국 방공 식별구역 진입과 관련해 한국과의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행위를 도발적인 공군작전이라고 표현하며 안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 항공기의 도발적인 공군작전과 관련해 동맹국 한국과 한국의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러시아 군용기가 이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러시아 군용기 A50 1대, SU-27 3대, TU-95 2대 등 6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과 밀접히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올해만 20차례에 달합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과 관련해 러시아 대사관 측에 전화로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또다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며 미한일 삼각공조의 균열을 초래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 사령관은 22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데 대해 영내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적 비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의 침범은 미국이 지지하는 자유로운 비행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영내 갈등 조장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번 사건이 자국 안보뿐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비행은 이번이 20번째이고 중국도 한일중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고 있는 지역을 의도적으로 비행하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러시아는 이 같은 성격의 비행작전에 앞서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영내 상황, 특히 한국과 일본, 미국의 삼각공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를 약화시키기 위한 시험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에 있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의 지나친 저자세가 러시아의 도발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침범은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비슷한 저자세로 나오는지 시험하려는 성격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시점을 악용해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함으로써 두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오 전 주한대사는 VOA에 러시아는 전 세계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정례적으로 이런 비행을 시도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Yes, I think it may be a regular feature of Russian behavior.
특히 일부 러시아 군용기가 울릉도 북방 카디즈로 진입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 항로로 설정한 건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을 촉발시켜 분열을 야기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exact flight path.
앞서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지난 7월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한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합동훈련은 동맹들 간 분열을 노린 계획된 작전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 같은 합동 비행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본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유엔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선 관련 내용들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법률을 다루는 유엔 총회 6위원회 회의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유령으로 표현하며 비난했습니다.
The UN command in South Korea is a ghost entity that had only abused the name of the UN.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은 18일 열린 회의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남용한 것일 뿐 유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령 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950년 한국에 설치된 유엔사는 개별 국가가 유엔이란 이름을 어떻게 남용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한국에 남아있을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1975년 열린 30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유엔사를 해체하고 모든 미군을 철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유엔 고위 관계자들이 유엔사와 유엔의 연관성을 부인한 점을 해체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김인철 서기관입니다.
Former Secretary General Kofi Annan and other high-ranking officials of the UN made it clear that the UN command in South Korea was not a subsidiary organ of the UN.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의 고위 인사들은 한국의 유엔사가 유엔의 조직이 아니란 점과 미국의 통제 아래 예산 지출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했다는 겁니다.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해에도 같은 회의에서 유엔사를 괴물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혹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유엔사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창설된 조직입니다. 실제로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4월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유엔사의 해체는 창설될 때와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유엔사의 해체 요구가 계속될 것이지만 유엔사의 지위 변경은 적절한 시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인철 서기관의 발언처럼 실제로 유엔 총회는 1975년 유엔사 해체 등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 대화 촉구 등을 명시한 한국 측 결의안도 동시에 채택해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은 한국군 59만 명 등 17개국 총 93만 2,964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협정 준수 확인과 관련 임무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최근 유엔사에 대한 논란은 한국 내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DMZ 출입 문제와 관련해 유엔사가 일부 남북 교류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하면서 일부 한국 당국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DMZ에서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조사, 감시초소 방문 등에 대한 유엔사 허가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일 갈등 문제가 유엔사 논란으로 확대되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올해 7월에는 주한미군이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 2019에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과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란 한국어 번역 문구가 포함됐는데 이 때문에 유엔사가 일본 자위대 병력을 한반도에 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제기된 겁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김인철 서기관도 유엔사가 일본을 전력 제공국으로 참여시키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대표는 반박권을 사용해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In the discussion of this morning, there was a groundless statement made on this floor referring to Japan, which is based on factual.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더러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엔사는 일본의 전력 제공국 지위를 부여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동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 제공국으로 제안하지 않았고 또한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날 당사국인 한국 대표는 이 자리는 유엔사의 지위를 논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여러 곳에서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반복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사국인 미국은 유엔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6년 10월 23일 헝가리 시민들이 공산주의 지도부에 대항해 봉기를 일으킵니다. 헝가리 전역이 반란군 수중에 넘어갔고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접경지대에서는 국경 수비대들의 찢겨진 제복과 공산당 상징인 붉은 별이 짓밟히고 있다는 방송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반란은 전 세계에 관심을 끌었고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자유는 있고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담긴 벽보들이 도시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헝가리는 자유가 됐고 접경국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1956년 11월 4일 소련군은 2,500여 대의 탱크를 앞세워 부다페스트를 공격하고 헝가리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헝가리 시민들은 소련군 탱크들과 대적할 상대가 못됐습니다. 헝가리인들은 미국과 서방세계가 그들을 구원해주길 희망하면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또 다른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에즈 위기였습니다. 당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소련의 주요 동맹국인 이집트를 공격했습니다. 소련 정권에 대항하는 민중 봉기가 발생한 직후 약 8만 명의 헝가리인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헝가리 혁명으로 2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혁명이 끝난 뒤에도 수천 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모두 20여만 명이 헝가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1956년 헝가리 시민들의 봉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는 1989년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체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1942년 10월 23일 버나드 몽고메리가 이끄는 영국군이 북아프리카 이집트 서쪽의 엘 알라메인에서 독일군을 격파합니다. 이로써 영국은 2차 대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래 독일은 곳곳의 전투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독일군은 전술의 천재로 불리던 에르빈 롬멜 장군의 지휘 아래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현지 영국군 사령관을 몽고메리로 교체했고 몽고메리 장군은 독일군을 격파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공격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942년 10월 23일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해 독일군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당시 독일의 롬멜 장군이 신병 치료차 독일에 귀국한 상태에서 갑자기 몰아닥친 영국군의 공격으로 독일군은 후퇴의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11월 3일 남아있던 전투 병력을 모두 철수하면서 11일에 걸쳐 지속된 엘 알라메인 전투는 끝이 나고 맙니다.
VOA 방송의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오는 10월 27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각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